이 시간은 조금 전 봉독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지역교회의 그림 그 마지막 네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셨던 마지막 약 3년 반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것을 주님의 공생사역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평생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조용히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생활하셨는데 그러던 주님께서 마지막 3년 반 동안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성경을 가르치시며 또 병고침과 같은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이 바로 주님의 공생사역이라고 가리키는 기간입니다. 그때 초반에 주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라 라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다면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공생사역 그 마지막 때 주님께서는 특히 제자들에게 서로 섬겨라, 나도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 이것을 기억하라 라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주님에게서 멀리 있었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주님께 가장 가까웠던 열두 제자들마저도 섬기는 것을 일삼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는 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어느 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의 그 제자들 대화 속에서 서로 자기가 더 높다, 자기가 더 주님께 가깝다라고 주장을 하고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셨을 때 제자들 중에 자기가 가장 높고 귀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그런 자리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며 서로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이와 같은 그들의 모습은 죄로 타락한 인간의 실상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어렵게 고생하면서 살기보다는 편하게 살기를 원하고 편한 삶을 추구합니다. 편하게 산다는 것은 단순히 아무 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내가 원하지 않는 노동을 하지 않고 또 내가 쉬고 싶을 때는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래서 내가 원하는 노동을 내가 원할 때만 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우리는 바랄 뿐 아니라 알게 모르게 목적하면서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나는 사회의 낮은 자리에 맴돌아서는 안 되고 높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르던 열두 제자들마저도 이와 같은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었을 뿐 아니라 그런 사고방식의 문제점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지난 3년 반 동안 얼마나 주님을 열심히 섬겼는가, 얼마나 겸손히 행했는가, 이제 곧 주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서실 때 지난 3년 반의 대가를 거두리라, 그렇게 고생을 했으니 이제 대가를 좀 받아야 될 때가 오지 않겠느냐. 그들이 서로 섬겨야 할 때 그들의 마음은 이미 섬김의 대가와 영광을 챙기고 있었고요, 그런 마음으로는 나보다 남을 높여주고 남을 섬기기는커녕 상대방을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그를 밟고 오르려는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오늘과 동일한 이 본문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천국에서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낮아지시고 낮아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설명했던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묘사하신 부분은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주님께서 높아지시고 다시 높아지신 모습이 증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님의 낮아지심을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은 본문의 그 하반부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주님의 모습은 세상의 영광을 위해 천국에서 내려오시고 낮아지신 모습, 그래서 세상에서 그렇게 높아지신 모습이 아니라 그런 모습도 아니었고요, 또 영광이라는 어떤 목적과 소망 없이 무작정 섬기시는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섬기기만 하신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제자들처럼 섬겨야 할 때 마음이 이미 영광의 자리에 가 있었던 그런 모습도 주님이 보이신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섬기신 후에 영광을 받으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섬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영광이 과연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고 그런 영광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확실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 서로 섬기는 데 충실하리라 라는 마음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과 오늘 우리의 그 같은 본문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또 높아지심을 증거하신 성경에서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실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한 이 말씀의 시작이 6절이 아니고요. 5절도 아니라 3절과 4절에서 이 말씀이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언제나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다라는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3절과 4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시고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주님께서 몸소 이처럼 행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과 4절의 권면의 표본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을 했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언제나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천국에만 거하시기를 고집하지 않으시고 구약에서 예고된 종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는 것이 3절에서 겸손히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고 남을 높게 여기신 것의 실천이었습니다. 또한 언제나 하늘아버지의 더없는 기쁨과 더없는 영광이신 성자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이 땅으로 오셔서 천국에서뿐 아니라 이제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하늘아버지의 더없는 기쁨과 더없는 영광이 되어드린 그런 아들이 되신 이 모습 또한 4절에서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타인의 일을 돌아보신 예수님의 모습이다 라고 지난주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이처럼 낮아지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후 다시 높아지셨다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주님의 높아지신 모습을 시작하는 9절의 첫 단어를 보시면 이러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에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낮아지심으로 낮아지셨기 때문에 이렇게 높아지셨다라는 말씀을 주님에 대해서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낮아짐으로 이러므로 높아질 것을 소망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서 읽었던 그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에서도 주님은 낮아지는 것의 목적이 높아지는 것에 있다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너희 중에 큰 자는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크게 알려지고 싶으면 섬겨라. 높아지고 싶으면 낮아져라.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낮아지는 목적이 높아지는 것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뉘앙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투쟁과 허영으로 하지 않고 그것을 버리고 타인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더 높게 여기는 일 그리고 우리가 나의 일만 챙길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일들도 돌아보면서 그들의 필요를 챙겨주는 이런 모습들 이렇게 섬기고 낮아지는 모습들이 그 뒷배경에는 높아지는 소망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조건 낮아져, 무조건 섬겨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낮아지고 섬기면 나중에 높아진다라는 그런 개념의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영광, 영화로움을 받을 것이다. 훗날 영화로움에 임할 것이다. 이런 개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과 영생은 물론 주님의 뜻을 따라 수고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어떤 상급, 이 높아짐, 그 영광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열두 제자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에 대해 잘못 생각을 함으로써 결국은 싸우다가 주님의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 남은 시간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받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 영광의 정의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영광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해보십시다. 바울의 찬송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빌립보서 2장의 바울 이 찬송가 12절을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1절이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 찬송이 마치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성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찬송을 마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말로 영광이라고 번역이 되는 그 구약 언어가 있고요. 신약 언어가 있습니다. 구약의 언어는 카보드라는 단어고요. 신약은 덕사라는 단어입니다. 양쪽 다 빛과 관련된 언어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카보드와 신약의 독사는 둘 다 어떤 빛이 이 물체를 조명하는 이런 빛의 개념이 아니라 그 물체 자체가 빛을 발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조명을 받는다가 아니라 와 빛이 난다 이런 의미의 개념이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단어 속에 품어져 있는 개념입니다. 어떤 사건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라고 우리는 말을 하죠.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면 그건 어떤 현상을 가리킨 표현입니까? 동시에 두 가지 결과가 일어나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라고 우리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이 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어떤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것은 이처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모습과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인데요. 근데 이것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가 또 중요합니다. 그렇게 드러난 하나님의 참모습이, 그렇게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이 위대하고 아름다우며 그분이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심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성립될 때 영광이라는 결과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 찬송가를 보면 하늘 아버지뿐 아니라 예수님도 영광을 분명히 받고 계십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후에 보겠지만 한 가지를 짚어보자면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리고 주님의 높아지심을 통해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만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예수님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성자이신 그분께서 낮아지시고 그리고 다시 높아지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을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행하신 일은 하늘 아버지께 천부께도 영광이 되지만 성자 그분께도 분명히 영광이 됩니다. 그분의 마음을 드러내고 그분이 찬양을 받으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받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높아진다는 식으로 표현하신 그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몇 주간 한국에서는 어떤 한 클럽 내에서 진행된 그 실체들이 밝혀지면서 그동안 가려져 있었던 여러 연예인들과 기여인들의 또 경찰과 이런 그런 사회 지도자들의 참 모습과 마음이 지금도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들이 그동안 품고 있었던, 가리고 있었던 참 마음이, 본심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영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수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게 드러난 그들의 실제 모습이 위대하지 않고 아름답지 않기 때문입니다. 존경이나 찬양은커녕 책망과 법의 처벌을 초래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난 몇 주간 드러난 이런 악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에 비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악을 볼 수 있고 지적할 수 있는 우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로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참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쁩니까? 아니면 그것은 아주 두려운 개념입니까? 나의 참 모습, 혼자만 있는 그 공간에서, 혼자만 있는 시간에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만방에 공개가 된다, 브로드캐스트가 된다. 이것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아니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그 안에는 분명히 두려움과 수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죄로 타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없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들의 참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지요. 영광이라는 표현은 죄가 없으시고 공의와 자비, 그러니까 공의만이 아니라 자비까지, 자비만이 아니라 공의까지, 공의와 자비가 더없이 충만하신 하나님에게 걸맞는 표현이지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게 걸맞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의 구원을 말씀하실 때 어떤 영광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나의 구원은 나의 죄값을 나 대신 치러주신 예수님을 통해 내 죄를 씻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끝내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포함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영광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로 가셔서요.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 멀지 않게 몇 장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로마서 8장이 있고요.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 한 구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미리 구원하시기로 정하시고 때가 되어 그들을 부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에게 칭의의 은혜, 의롭다 하심을 입혀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통한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나의 삶에 대해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음 두 시간에 성화에 대해서, 오늘 본문 이하 말씀을 통해 성화에 대해서 생각할 텐데요. 그 성화가 분명히 오늘 본문에 그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람직하게 여기는 변화를 얻는 가운데 비로소 나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나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고 나아가 주님의 의와 자비를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성경에서는 성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해 나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영화로움 속에는 분명히 그 성화의 과정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광을 받는다면 곧 우리의 참 모습과 우리의 본심이 드러나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어떤 아름다움을 체험한다면, 어떤 바람직한 모습을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있다면 그 영광은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그들이 주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어떤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드러남을 통해서 그분들이 엿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 영광을 주장할 수 없지만 내가 주님을 닮아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광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자가 되어주시기 위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성삼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 우리를 우리의 죄의 대가대로 대해주지 않으시고 자비로 대해주심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우리 죄인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장에서 그 법정에서 피할 수 없는 우리가 받아야 하는 정죄와 저주를 주님께서 대신 받아주심으로써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얼마나 위하는 분이신지 그 본심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다툼과 허영이 아닌 죄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쏟는 모든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심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나의 본심이 드러나는 순간이 나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내가 어떤 내 자체에서 독창적으로 해내는 모습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모습을 반영해서 타인을 사랑할 때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주님을 본받아서 본문의 3절과 4절을 실천하는 우리에게도 받을 영광이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는 영광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그러면은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는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낮아지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더없이 낮아지신 그 위치에서 주님은 이제 높아지십니다. 어떻게 높아지십니까? 먼저 절망의 상징인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살아 일어나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부활하신 후 곧바로 천국에 가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수백 명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부활이 허상이 아니라 진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증명해 주십니다.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 그 40일 후에 천국으로 올라가십니다. 승천하십니다. 아무도 주님을 막지 못합니다. 가로막을 수 없어요. 왜요? 주님은 천국의 분이시기 때문이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이죠. 주님은 천국 보좌로 회복되십니다. 하나님의 오른편 보좌에 좌정하셔서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왕의 역할을 맡고 계시고요. 또 아버지 앞에서 우리 성도들을 대변하시는 제사장 역할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십니다. 왕과 제사장으로 지금 실제로 일하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제는 왕과 제사장의 모습으로 회복되셔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심판자로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높아지신 과정을 다섯 가지로 정리한 것입니다. 부활하심, 무덤에서 일어나신 거죠. 나타나심, 사람들에게 그 자신을 보여주시고요.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승천하심, 천국 보좌에 좌정하심, 그리고 영광 중에 재림하심, 이 다섯 가지입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확실히 봤습니다. 예수님의 정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십니다. 주님의 정체만으로도 이미 천지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더 없이 더 높아질 수 없는 분이에요. 주님의 정체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라는 주님의 이름은 주님께서 언제나 가지고 계셨던 이름이 아닙니다. 이 땅에 대속자로 오시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받으십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 약속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오신 예수라는 이 이름이 앞으로 온 하늘과 온 땅과 땅 밑까지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영혼들에게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그 모든 이름보다도 더 높아지실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받으시는 영광입니다. 불신자들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주님께서 심판하시려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행해 주신 분이신지를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 그 한 이름이 어느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이었구나 라는 것을 참 안타깝게도 뒤늦게 그들도 시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기쁨 중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모든 만물, 모든 영혼에게 주님의 이름은 가장 높아질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주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는지 우리가 구분하는 이유도 이것인데요. 지금 설명드린 이 모든 영광은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고 주님께서 마땅히 받으시는 영광이지 우리가 받는 영광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주님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영화롭게 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주님은 피조물이 아니세요. 창조주로서 창조주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님 받으시는 영광대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이 가장 높아지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높아지는 영광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업적과 공로를 인정해주기를 원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것처럼 그 이름이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나의 이름이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버려야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인간의 습성과 날마다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면 살수록 성화하면 성화할수록 더욱더 인식하고 더욱더 굳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추구할 영광 속에서 높아질 이름은 김기순이라는 저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높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이름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인간의 습성과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몰랐을 때는 싸우지도 않았죠.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을 통해 내가 받을 영광이 있고 누릴 영광이 있다면 그 영광 속에서 높아지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 이 사실을 우리 믿으십시다. 주님은 낮아지신 후에 높아지시면서 높은 이름과 천국 보좌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분은 그러기에 마땅하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영광을 보면서 만약 내 자신의 높은 이름과 내 자신의 그러한 영광을 내가 목적한다면 우리는 열두 제자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서로 자기가 높다고, 아니 서로 자기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다투며 경쟁하던 제자들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책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성화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은 우리가 받을 영광에 대한 기쁨이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앞으로 더욱 받으실 영광에 대한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보다도 더 낮게 내려가셔서 나로 하여금 그 낮은 자리, 그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신 분, 대신 그 절망의 늪에 빠지셔서 십자가에서 지옥을 체험하시고 아버지의 버림을 당하시기까지 하신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이 이제 영광을 받고 계시다. 그분이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영광과 마땅히 차지하셔야 하는 보좌에 앉아 계시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의 심판날 후에 모든 피조물과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이와 같은 위대하심을 인정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이 더욱 저와 여러분들을 설레게 하는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언제 이와 같은 영광을 받을 것인지, 우리가 받을 영광의 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는 때는 이 세상 내 인생 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넘어 천국에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어떤 영광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내가 이 생 중에 받는 영광이 아니라 생을 마치고 천국에서 받는 영광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아서 그 빌립보서 2장 우리 본문 3절과 4절을 실천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서로 섬기고 특히 지역교회에서 성도들을 함께 섬기고 그들을 나보다 더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면서 나의 것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이 모습을 실천하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3절과 4절을 실천할 때, 그러니까 자신보다 타인을 더 높일 때, 자신의 유익만이 아니라 타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수고할 때, 또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하십니다. 기도하겠느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은밀히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데요. 또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데 우리의 헌신과 공로를 그 혜택자들이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는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모르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나는 그 사람을 위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고 있는데 그가 나의 본심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고 성도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우리 낙심하지 마십시다. 남이 나를 몰라준다고 해서, 또 남이 나를 의심하고 나를 오해한다고 해서 우리 낙심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보고 계실 뿐 아니라 훗날 나의 행동의 의도를, 나의 본심을 만방에 공개하실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우리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생에서는 그 모든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이 생에서는 나의 본심이 드러나서 내가 혜택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듣지 못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영원히 내가 무슨 뜻으로 그에게 그런 일들을 했는지 공개가 되지 않을 것이 아니라 이 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공개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그 찬송가 중에 하나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서. 또한 찬송가가 디모데전서 3장 16절인데요. 그 안에서 바울이 좀 예사롭지 않은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시적으로 이렇게 주님을 찬양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칭의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의롭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아들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그 칭의의 표현을 쓰는데 그 동일한 단어를 예수님에게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스스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럼 왜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주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그것은 법정 용어이고요. 어떤 법정 용어인가 하면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힌 그 사람이 법정에서 여러 가지 증인들과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그가 죄가 없는 자라는 그의 결백이 드러났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라고 번역이 된 그 단어는 영어로 하면 vindicate라는 단어입니다. vindicate라는 단어는 한국말로 하면은 그의 무죄가 드러났다, 무죄가 밝혀졌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시편 43편이 기억났습니다. 거기서도 우리 한글 번역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주여 나를 판단하소서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를 보면 vindicate라는 말씀입니다. Vindicate me, O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 제가 잘못이 없는데도 사람들이 저를 죄인 취급합니다. 저의 잘못 없음을 드러내 주소서. Vindicate me.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 가면 느헤미야는 적어도 다섯 번 주여 나의 그들을 향한 이 마음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다섯 번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왜요? 느헤미야를 오해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사람 괜히 와가지고 그 바사의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여기서 어떤 지도자 행세를 하고 있지. 저 사람 와가지고 괜히 우리에게 이것 하라 저것 하라 하면서 자기의 어떤 위상을 드러내고 있지. 이런 식으로 많이 오해를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아시지요. 나의 이런 선한 행실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특히 남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 때, 나의 선행을 오해할 때, 나는 아무리 그를 선하게 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 반응이 없을 때 우리가 가서 따질 겁니까?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증명할 것입니까? 아니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영광의 날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영광의 날은 나의 본심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나의 목적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그 사람은 그때 비로소 알 것입니다. 아, 그가 나를 사랑했구나. 그것이 나를 향한 그의 헌신이었구나. 그가 나에게 작은 예수님의 역할을 해주려고 나에게 다가온 것이구나. 이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빈디케이트 될 날, 우리의 무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본심이 주님을 따라서 하려고 했던 본심이 드러날 날이 분명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는 지역교회의 그림이 있습니다. 섬김에서부터 영광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 표본이 되시면서 서로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고 훗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세매해 주시고 나를 자비롭게 대해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바탕한 그런 복음의 공동체가 바로 바울이 그리고 있는 지역교회의 그림입니다. 우리가 지난 4주간 함께 묵상했던 이 내용이 우리가 지향하는 이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에서 그분의 복음의 은총을 누리고 나누어 가기를 일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낮아지신 모습과 또 저희를 위해서 높아지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이런 소망을 가지며 서로 섬기고 서로를 향해 낮아지라고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4주간 빌립보서 2장의 그 첫 11구절을 묵상한 이 내용을 평생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현실화하고 이 말씀을 따라 지어져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영광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을 구분할 줄 알고 또 우리의 그 본심을 주님께서 드러내 주시면서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 수고했는지 만방에 알리실 주님의 그 날을 기대하고 그 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겸손히 싸워야 하는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저희들이 나아가서 손과 발에 수고를 할 때에는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